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세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적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뜰에 머무니라. 아멘. 37장 38장으로 가면은 예레미야가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잘못으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겪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같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나라예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어느 나라가 하나 만만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강대국 틈에서 생존, 국가 존립을 이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탁월한 국제적 감각이 있거나 정말 뛰어난 외교력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좁은 땅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했던 다윗만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제대로 지켰을 뿐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지금 예레미야가 고난을 겪고 있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 시대는 바벨론이 지금 중동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때입니다. 국제정세는 바벨론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항복하라는 게 예레미야의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그들이 출애굽 때부터 친애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의존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애굽 쪽에다가 시선을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유다 말렵으로 가게 되면 왕들은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세웠거나 바벨론이 세웠거나. 그러니 그들은 왕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강대국에 의존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이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을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궁중 전체가 사실은 고관들이나 신하들이 친애굽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는 제 명대로 살기가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는 지금 몰락을 앞두고 있는 주전 BC 588년부터 586년 상황이에요. 그런데 587년 그때 잠깐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 애굽 군대가 올라오니까 바벨론의 포위망을 풀었던 때가 있어요. 이때 얘기가 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을까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 고니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호야긴으로 석 달간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다 바벨론에서 그를 폐위하고 그를 끌어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또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또 바벨론이를 세웁니다. 그러니 그 왕 하나가 이 나라 저 나라가 제멋대로 폐위를 했다가 내쫓았다가 세웠다가 하는 그런 정말 나라로서의 면모나 정체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친 바벨론이어야 마땅하죠. 근데 문제는 궁중 분위기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친애굽 쪽이었어요. 그러니 어쩌면 이 시드기야는 왕위에 올랐을 때는 잠시 예레미야에게 어떤 동감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투항하라는데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친애굽 쪽으로 기울어 있는 신하들을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극히 우유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지만 신하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귀에 솔깃하고 마는 그런 주때없는 왕이 되고 만 것이죠.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요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신뢰한 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노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줬어요. 노비 해방, 노비 면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587년 이 주전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위망이 풀리는 틈에 이 사람들이 또 다 잡아들입니다. 노비를. 동족 노비를 말씀에 따라 풀어줬다가 그들을 다시 또 노비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왕권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답답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노비를 면천하거나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외형적으로 외관적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죠. 그러나 답답한 나머지 그는 어쩌면 무슨 뭐 이 아픈 병에 뭐 안수 기도라도 해달라는 심정으로 그를 부른 것이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심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이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잠시 이제 바로의 군대가 다시 애굽 군대와 대치하기 위해서 포위망이 풀렸다는 그 얘기예요. 6절,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여튼 뭐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다 왕에게 다시 찾거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는 다시 돌아가고 말 것이고 너희들이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 군대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쳐서 함락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하는 듯 보이자 애굽 친애굽 쪽에 기울었던 고관들이나 또 그쪽에서 거짓 예언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라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쳤다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런 낙관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을 또 기울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갈대아 군대를 쳐서 싸워서 이긴들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 부상자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을 가지고 싸워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어이없는 얘기죠.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갑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올라갈 때 여부스 족속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루살렘 성은 이처럼 자신만만한 성이었어요. 우리가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더라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성을 친다는 건 굉장히 그냥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우선 고지대에 있고 높은 데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전쟁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예, 지키기는 쉬워도 이게 공성하기는 예, 빼앗기는 참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상병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땅에 들여보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싸우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 거기는 결국은 농사를 짓더라도 위로부터는 은혜만 의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가 아니고서는 영농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길은 위를 보고 사는 길밖에 없는데 사방을 두리번거린 거예요. 뭐 인간이니까 또 그것도 이해가 되죠. 어쩌겠습니까? 애굽이 아니면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에 붙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지고 항상 저울질하는 사람과 그런 늘 상반되는 의견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영세 중립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그게 뭐 땅이 넓습니까? 무슨 뭐 농사가 되는 땅입니까?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은 중립의 길이라는 영세 중립국이라는 위치를 확립함으로써 그 유럽의 전 국가가 전쟁에 휘둘릴 때도 휩싸일 때도 스위스는 결국 중립을 지켰고 그들은 국가 발전을 이뤄낸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그런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일찍 들어온 것도 까닭이 있고, 왜 유독 동아시아, 남아시아, 이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한국밖에 복음이 안 들어와요. 제대로 복음을 믿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아시아예요. 어느 나라에 지금 복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 아시아 전역을 통틀어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존립이 안 되는 나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합니까? 저는 이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친미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미국에 무슨 성조기를 들고 데모할 거 없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야 그렇게 기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장기를 들고 데모를 하겠어요? 중국기를 들고 데모를 하겠어요? 미국기를 들고 데모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설교를 하면 교회는 친미 편입니까? 교회는 보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편이에요.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곧 똑같은 오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너는 친바벨론이구나. 그래서 친애굽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얘기가 쭉 그 다음 얘기예요.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적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게 지금 갈대아인들을 이 포로가 이게 포위망이 풀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궁중의 시위대 떨이 감옥에 있을 때 이게 하나멜인가 찾아와가지고 이 전쟁통에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그 땅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궁극적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오면은 회복시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라고 그래서 샀습니다. 그게 포위망이 풀리니까 아나돗에 땅 산 걸 한번 보기는 봐야죠. 그 땅 보러 가다가 아마 이제 이런 이제 봉변을 당한 거예요. 문지기야는 이리야라는 사람이 그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이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입견, 편견에 의해서 오해를 받더니 결국은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려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사적인 감옥을 만들어 두고 있었어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예레미야를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친바벨론 인사 대표적인 친바벨론 인물로 낙인이 찍혔고 친애굽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눈에 가시가 되었고 결국 그는 또 이런 봉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16절 이하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에 섬겨지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드기야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 이 옥에 있다가는 요나단의 집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꺼내는 방법이 뭐냐면 시드기야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시드기야가 도저히 예레미야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또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듣지도 않을 건데 일단 궁금하기는 해요.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늘 궁금하고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면 불안합니까? 궁금합니까? 저는 제 미래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 때가 되면 데려갈 텐데 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궁금해요. 애굽에 서야 되나 바벨론에 서야 되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미아리에 가서 물어보는 게 뭔데? 길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사 가야 됩니까? 뭐 10일입니까? 20일입니까? 손님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맨 그런 거 물어다니잖아요. 하다못해 가구를 옮기는데 동으로 옮깁니까? 서로 옮깁니까? 맨 물어보잖아요. 뭐 때문에? 불안하니까. 왜 불안한데? 정한 바가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요? 때 되면 다 죽을 텐데. 답답하죠? 그 집 시드기야가 이제 궁금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100번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드기야가 아무리 100번 물어봐야. 그래서 이게 또 예레미야가 그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다 이런 얘기하고, 아니 일껏 불러가지고 옥에 갇힌 놈 불러다가 좀 뭐 풀어주려고 지금 마음을 좀 먹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더니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서 이렇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아유 참 예레미야 선생도 참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죽을 고생한 거예요. 예, 19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아, 18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그래서 지금 뭐 심기 불편한 얘기를 또 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나 이 높은 사람한테는 심기 경호라는 걸 해요.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변에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 앞에서 무슨 간언을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다가는 쫓겨나거나 잘 되면 쫓겨나는 거고 잘못되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충신이라는 것이죠. 뭐 맨날 거짓 보고 허위 보고 듣기 좋은 보고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보고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거기에서 단물을 빨아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뜻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뭐가 더 궁금해요? 예수님 말씀 읽어보면 뭐가 더 궁금합니까? 그거대로 안 살려니까 궁금하지. 그대로 안 살고 싶으니까. 내 뜻하고 배치되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망, 내 소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매일 떡 한 개씩 얻어먹고 살아요. 오늘 재밌는 게 20절이에요. 아유, 그 감옥에는 보내지 마십시오. 좀 편한 감옥에 있게 해주세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의 연민을 느껴요.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거기 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나 싶으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한번 굶어 죽을까 보다 하다가도 또 누가 떡 하나 주면 또 먹고 한 끼를 또 연명하는 거예요. 이걸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면 다 무슨 뭐 하나님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인간적 필요, 인간적 두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엘리야가 그렇게 뭐 갈멜산에서 850명을 다 대적을 하고 죽이고 나서 그날 일을 쳐도 이세벨이 널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디까지도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이죠. 너무 뭐 대담한 것처럼 살 것도 없고 너무 두려워 살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에 줄을 서야 삽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 한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별일 없습니까? 오늘 별일 없습니다. 잘 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별일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한 말씀 임하면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한다,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한다, 금을 산다,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읽어갑니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흡사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인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야, 주님 말씀이 임해야, 주님 제 안에 오셔야, 성령 충만해야 그나마 조금 변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직업도 불안하고 어떤 것 하나 불안하게 보면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태풍 가운데서도 정말 어미 날개 아래에 힘을 얻고 있는 새끼 독수리처럼 하나님 그렇게 평안함을 잃지 않는 저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주일 예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크신 주의 날개 아래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편할 때 모니터를 켜서 하나님을 불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 시간에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많은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는 또 두렵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누구 편에 서야 하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편도 아니요 저 편도 아니요, 무슨 뭐 친미도 아니요 친중도 아니요, 보수도 아니요 뭐 진보도 아니요, 오직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나라 이민족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무게추처럼 균형추처럼 나라와 민족과 미래의 균형이 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 편에 서기로 하고 주님 편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